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경관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기뻐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리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더딥지 아니하면 주께서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께서 드러내신 뜻들을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초와 근거로 삼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날 있게 될 참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6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날 있게 될 최종적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궁극적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심판과 구원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처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알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구원의 날이 도래하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을지 연습과 같은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고 무기를 농기구로 다 만들어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식의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죄는 완전히 근절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말일에 도래할 교회 영광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만몬의 도성이라 이끌을 수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탐욕과 우상숭배와 교만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겪게 될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참혹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대면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 영혼의 조성자이신 하느님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언약적 자비까지 완전히 거두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토록 죄를 범하는 그들 자신의 의도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택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망적 선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요약하면 교회가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참된 공동체, 참된 사람됨, 참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본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동방 풍속을 비롯해서 각종 이방의 풍습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점치는 것, 주술을 하는 것, 이것을 가장 미워하시는데 이런 점치는 것과 같은 이방 풍속을 본받았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점치는 것을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단순히 통혼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그들에게 양보해버렸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이방 사람들의 풍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은 아주 이질적인 존재지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나바가 이방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급히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7장 같은 데 읽어보면, 17장 같은 데 읽어보면 다윗이 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귀신과 관계하는 이방의 풍습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완전히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근원이 전혀 다른 영적인 근원을 달리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므로 영적인 사생자들, 거룩성을 저버린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말일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현상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도리어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 사람들처럼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조국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버리셨다라는 그런 선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신을 따랐고 이방 사람들과 동맹했고 특별히 재물과 군사력과 또 세상의 힘을 믿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신뢰한 것이죠.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가득하다라는 말이 네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지요.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했는가? 동방풍속과 은금과 그 다음에 마필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공한 인간 영혼 안에 무엇을 채우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야 될 미신들, 우상들, 그 다음에 군사력, 재물 이런 것들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돈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업이 되어서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계좌에 들어오고 그래서 연봉을 억대가 넘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리하여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압니다. 사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돈의 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또 한 가지 의지하는 대상은 군사력입니다. 물리적인 힘이죠. 이 경제력과 군사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방위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 잘 보시면 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는 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은금과 말의 힘, 즉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결코 군사력에 달리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든지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대한 군사와 전쟁을 벌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만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신명기 11장으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나일강 유역에 홍수가 나면 자연스럽게 위에 영양분이 있는 흙이 쌓이게 되고 그냥 씨만 뿌리면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와 결실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왜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 그 말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왜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으로 터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신앙까지 변질되어서 이제는 우상에게까지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감하고 있는 바대로 이 우주 만물에서 제일 탁월한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는 인간입니다. 가장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신 인간의 위치에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피조물 이하의 순으로 낮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데 바로 그 죄가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격적 존재에게 절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절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극단적 타락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상숭배는 자기 비하 행위로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디그레이드가 된 거지요. 완전히 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 행위는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자기를 신의 위치, 즉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인간을 최고의 경지인 신의 경지로 끌어올림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최고의 신성모독적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 이런 우상 앞에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다 굽신거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선지자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인간 편에 서기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진정한 중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사야는 우리 편에 서질 않아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간구합니까? 우선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경제력과 군사력이라 할 수 있죠. 돈의 힘과 물리적인 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는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것이 죄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보통 언제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입시 때가 되면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소원이 있고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많으면 보통 새벽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입시, 승진, 질병,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타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니까 신앙적 행위라고 보지만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보면 실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직접 언급하면 그는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첨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말하고 왕들은 애굽의 말들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경건하게 잘 나갔다가 그 다음에 삶이 좀 피어지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 탕고를, 창고를 그리고 성전 기명을 다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여줬다는 말이 뭐지요?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심판 선고를 들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와 물질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힘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게 되면 예배는 무엇이 됩니까? 예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어지는 수단이 되고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쫓는 관행을 교회가 따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 야곱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조국 교인들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능력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원한과 사리와 분노와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모습이라면 교회의 위상이 절대로 물질이나 세상 지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그 교회 안에 힘있게 역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으로 교회의 위치와 위상과 가치는 평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자랑하지요?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우리 교회당은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달 수입은 수억 원이 됩니다. 뭐 등등.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유력한 사회인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은금과 말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무지한 자들 깨우치라고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갖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들 한 가정 그저 무병장수, 그저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가진 것으로 섬기기보다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약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보다 권리를 사용한 일에 훨씬 더 발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다 그 앞에 굴복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몰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악하고 도저히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용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알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청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는 이 범위가 설정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단코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내가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죄를 아들에게까지 뒤집어 씌워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이런 공의에 기초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만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은혜만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제일 분명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제일 극나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는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그날은 12절에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죠?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19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은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모든 날도 다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주적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현재와는 다른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우주적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만한 사람, 눈이 높은 사람, 여러분들이 우러러 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그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만 부각되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높은 산과 망대의 성벽과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에 사용되어졌던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백향목을 비롯해서 바산의 모든 나무들, 높은 산, 망대 이런 것들도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유람선도 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다시스의 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각물이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배가 아닙니다. 이것도 배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크루즈선이에요. 유람선입니다. 여러분들 2700년 전에도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영원전에 있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산들까지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신뢰하고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지고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서실 그때 일어나게 될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실 때까지 숨겨왔던 그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바위와 땅 속에 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었던 우상들, 거짓신들, 그리고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문화라는 어떤 명목으로 교묘하게 제주로 분칠해서 눈속임을 해서 아주 저차원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도록 만들었던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심해서 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예술과 문화 분명히 논할 수 있고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했던 것처럼 영역 주권론에 의지해서 예술,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주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교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 예술을 말하는데 그 뒷면에는 또 항상 돈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려고 해도 돈을 줘야 돼요. 그때가 되면 계시록 6장에 나타난 바대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들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아 나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달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무엇도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거짓 것으로 분장하고 분칠했던 것들의 실상도 드러나게 되겠지만 교회의 실상도 드러납니다. 교회가 추구했던 영광이 무엇이었는지 교회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교회를 이루었는지 바로 그 핵심 가치가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자지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영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로 드러난다면 이것보다 정말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근데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바로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이 그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왜 거기에 속겠으며 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렇다면 신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됩니까? 신자는 죽은 다음에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고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또 영생의 은혜를 받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인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바라보는 것이 아직은 실체로 드러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굳이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보는 것으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찬송가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발휘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지요. 아직은 내가 경험치도 못했고 아직은 내 손아귀에 쥐고 있지는 못하지만 약속된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영광과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너무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겠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것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봤다면 믿음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것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거나 신자다운 삶의 내용들을 내팽개친 채 그렇게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자인가 이런 면에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생의 의미와 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얻고 잃는 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자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삶의 근거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따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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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뭐 이러면 믿음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신자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쫓아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 마지막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무리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하면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결론이 다르게 내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는 뭘 말했습니까? 금은과 그 다음에 무슨 마필과 우상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제 단 한 번 앞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와서 결론을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때로 점수를 사용하고 귀신과 접촉하기도 하고 초혼을 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주술이나 귀신이나 우상 자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간은 이용할 뿐이에요. 이 사실은 십계명 제2계명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은 우리를 위하여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들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자기 야심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불교도들한테 앞에 있는 그 부처상 앞에 뭐 머리를 조아리고 뭐 100번 절하고 하는데 저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거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은 자기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안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인간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예요. 우리 자신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들은 나중에 다 내팽개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언약궤를 동원했죠. 믿음이 없이 언약궤만 동원했으니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5장으로 가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압도하거든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지요?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될 때는 필요 없다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성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상이나 세상 금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목표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경제력, 군사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마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보는 바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바로 네가 네 자신의 주와 하나님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지 누가 나에게 코치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이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동원하고 세상 권력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아주 교묘한 존재지요? 왜 교묘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숭배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면서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 아주 교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여러분들 풍선 가지고 장난쳐 본 적이 계시죠? 풍선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 풍선 가지고 어떤 장난칩니까? 풍선에다가 입을 대고 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탁 놔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방안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공기가 빠져나와버리면 그냥 떨어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뭐 몇십 년 살고 있으니까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빼버리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죠. 숫자로 말하면 빵, 제로입니다. 하나라고 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최소 단위인 숫자의 최소 단위인 하나 둘 세야 되는데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라 그 말이지요. 성경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인생의 연약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사업터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혹시 사람들로부터 공분이나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사람을 두려워한 자도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좀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도하게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미소 먹고 사는 자가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미소를 먹고 사는 자가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는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너를 뺄 수도 있고 너를 이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네 자리에서 완전히 너를 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동지를 한번 세상이나 직장에서 만나보세요. 정말 친형제 같지요. 신자의 실패와 성공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을 드러내실 그때에 신자의 삶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그때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너희가 행한 은밀한 선과 은밀한 악을 드러내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 바로 이 날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았어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에서 물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세상의 위협과 핍박에 대해서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야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나 종교개혁 때 위그노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할 일이지 뭐 우리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다 연약한 죄인인데 뭐 그러면서 기준을 서로 다 낮춰놓고 막 그렇게 그냥 살아도 그냥 괜찮아. 뭐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 용서해 주시고 뭐 다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사는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신자다움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을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바로 그것들에 여러분들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삽시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풀이 팍 죽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의기소침하고 뭐 좀 더 가진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런가 그러고 언제까지 맨날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5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온 인생을 다 살 자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권세를 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내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자야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위자들의 그 말과 그들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께 소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쳐서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도 없으시지 않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